말씀으로 이렇게 전해 주십니다. 특히 이제 구약 시대 때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 시대 때는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또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 그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말씀이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실 때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호세아서 보면 음녀, 창녀, 호세 고멜과 결혼하게 하고 자녀를 낳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 고멜과 같이 이렇게 음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다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호세아가 고멜을 품고 사랑하고 용서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사야 8장에 보면 이사야가 둘째 아들을 낳을 때에 이름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는 그런 이름을 짓게 만듭니다. 그 의미는 이제 속히 이제 나라가 망할 때가 되어서 옮겨질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 이름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 말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에스겔 24장에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슬픔이 임하게 될 것인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 직접 선지자의 가정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내도 두지 말고 자식도 두지 말고 또 초상집에도 가지 말고 그리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그대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삶으로 나타내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16장의 말씀인데요. 먼저는 2절에 보니까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지금 뭐 독신이라는 말이 없을 정도로 그 당시 결혼이 상식이고 자녀는 하나님 주신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도 하지 마라, 자녀도 두지 마라 라는 이 명령은 지금 그 사회에 굉장히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명령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아내도 두지 아니하고 자녀도 두지 아니하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내도 그리고 자녀도 두지 못하게 했습니까? 자, 3절에 보니까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즐거움인데 결혼도 하지 마라, 자녀도 낳지 마라. 그 이유는 그 이후에 끔찍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종말의 때에는 아이뵌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잉태한 자에게 화가 있다, 그만큼 그 잉태한 만큼 도망치지 못하고 또한 죽임을 맛보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사회에서도 시체, 죽은 사람의 시체를 거두어서 매장하지 못하는 것을 굉장한 부끄러움, 수치로 여겼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렇게 죽은 시체라도 찾아서 장례를 치러주려고 이렇게 수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종된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이 실종된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죽음으로 사망으로 간주하지도 않습니다. 실종된 사람을 찾아서 장례해 주는 것이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그게 뭐 이렇게 예의고 유대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를 특별히 부끄러움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끄러운 일이 그냥 아주 상식처럼 매일매일 그렇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그렇게 괴로운 일이 일어나게 차라리 자식 없고 가정 없는 편이 더 낫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심판 때는 내 앞에서 자녀들이 죽어가고 가족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장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터인데 그 극심한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너 아내 두지 마라. 결혼하지 말고 자녀 낳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소망이 없다는 거죠. 미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데 결혼도 하지 마라. 그리고 자식도 낳지 마라. 그러니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심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 그만큼 죄악이 찼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가정을 통하여서 직접 이렇게 살게 만드시고 나중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10절에 보면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그러시냐.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 때문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조차도 사실 모르는 거죠. 어제 주일날 말씀처럼 사대교회가 죽어가면서도 무엇 때문에 죽어가는지조차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모이기를 잘하고 있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봉사하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냐 하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자 예레미야의 그 가정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질문하게 하는 거죠. 그때에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이 11절,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조상들이 행했던 죄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던 그것 사실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행위가 있어서 자기들은 괜찮다, 안전하다,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 예루살렘이 망할 리가 없다 이런 거짓 안전에 속지 말고 직접 예레미야 가정을 통하여서 그 심판이 얼마나 극심하게 임할 것인지 그때는 장례조차 치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에스겔 24장에는 에스겔 선지자 아내를 죽게 만드십니다. 한번 그 부분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4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이제 16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일단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다시 16절이요. 내 눈에 기뻐하는 것 이것은 자기 아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함에 자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내가 죽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슬퍼하지도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어서 그러냐라고 백성들이 묻는 거죠. 자,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내 너희 눈에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폐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 죽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에스겔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광이고 그들의 기쁨이었던 성전도 헐어버릴 것이고 또 그 모든 것을 다 아사가 버리게 될 것이다. 그때 에스겔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혼도 하지 마라. 자식도 낳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상징 행동이 뭐냐면 자, 이 그 5절에 보면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했어요. 초상집에 가지도 마라. 아니 초상 났으면 조문하고 이루어 가고 이루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초상집에도 가지 마라. 왜냐하면 6절에 보니까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이루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 곧 초상당한 일을 위하여 이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니 여기저기서 심판 때문에 죽어가는데 누가 누구를 조문하고 이로를 하겠습니까? 누구가 누구를 위해서 울겠습니까? 그만큼 심판이 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 그래서 초상집에도 가지 마라. 초상집에 갈 필요 없다. 여기저기 다 초상 날 것인데 어디 가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심판이 임하는데 구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에서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그래서 잔치집에도 가지 마라고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 결혼도 하지 마라. 자식도 낳지 마라. 두 번째는 초상집에 가지 마라. 세 번째는 잔치집에도 가지 마라 라고 했어요.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이미 끊어질 것인데 잔치집에 갈 필요 없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극심하게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 예레미야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9절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34절에서도 역시 또 거의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기뻐하는 소리, 예루살렘 거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 신부의 그 좋아하는 소리가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그 땅에 비극만 있을 것이고 심판만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 결혼도 하지 마라. 초상집에 가지 마라. 잔치집에 가지 마라.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지자의 부재, 말씀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말씀이 없는 상태, 선지자가 없는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얼마나 비참할 것인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일상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그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상태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심판 때에는 그렇게 하나님 없는 그 상태에 그 심판이 초상집에 갈 필요도 없고 잔치집에 갈 필요도 없을 만큼 슬퍼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 기쁨도 슬픔도 없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 삶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보일 때에 이제 어찌 됨이냐, 어떻게 왜 하나님이 그러시냐, 너 왜 그러냐라고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었을 때 11절부터 13절까지 결국은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떠난 것,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이것 때문에 결국 이런 이제 결론이 이르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때가 이르기 전에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이런 일이 없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결국 이런 일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가정을 갖는 것 자체가 저주고 심판이고 초상집에 가는 것, 잔치집에 가는 것 갈 수도 없고 그렇게 해봤다 소용도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정신 차리자, 돌아오자, 돌아와라.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깨어나라. 역시 다시 살아나라. 죽어가는 영혼들, 죽어가는 우리의 신앙, 죽어가는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더라면 그냥 내버려 두실 것이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냐고 이런 말씀 주시지 않냐고 뭐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신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심판이거든요. 예,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고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고 돌아오라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맨날 이 심판의 메시지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고 계신다. 깨어나기를 원하고 계신다. 포기하지 않으셨다. 지금 마지막까지 가지 아니하시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다시 소망을 불어넣고 기대를 불어넣고 희망을 불어넣고 그리고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들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선지서를 읽어보면 여러 심판의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겠습니까? 우리 하여금 정신 차리자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오늘도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 자녀들이 깨어나고 가정이 깨어나고 공동체가 깨어나고 이 땅 이 민족에 하나님의 영광과 다스림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직 은혜의 때에 구원의 때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우리 자녀들이 듣고 가정이 듣고 3대 동일 신앙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심판의 때에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그 시간이 우리에게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설렘의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그런 신앙으로 깨어나게 해달라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